예, 그 10가지 재앙을 어제 알려드렸잖아요. 한번 더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피나는 개구리를 둘로 쪼개니 파리가 득실하고 악독하고 우매하니 암장시키자. 다 외우셨죠? 예.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피나는 개구리를 둘로 쪼개니 파리가 득실하고 악독하고 우매하니 암장시키자. 예.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물론 다 외운다고 하셔서 뭐 구원받고 이런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한 것을 암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개구리 재앙이 등장하고요. 또 19절까지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20절부터 32절까지는 파리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구리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체파르테아라는 단어입니다. 튀어 오르다, 깡총깡총 뛰어 다니다라는 이 차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특수한 종류의 개구리라고 합니다. 이 외모는요, 두꺼비를 닮았다고 합니다. 두꺼비를 닮았는데 두꺼비보다 작은 사이즈의 개구리라는 것이죠. 이 개구리들은요, 엉겅엉겅 기어 다니면서 이 소리를 내는 것이죠. 원래 나일강이 끝나는 늪지대나 웅덩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12월이 되면 나일강변의 비옥한 토양 위로 이렇게 기어 오른다고 하죠. 그래서 애굽인들은요, 이 비옥한 옥토 위로 올라오르는 개구리들을 보면서 풍요와 다신의 상징으로 이 개구리를 신격화하였습니다. 평소 애굽인들에게 신성시 여겨지면서 숭배의 대상이었던 개구리들이 이제는 이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민거리와 저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왕궁의 침실과 침상 위에 오릅니다. 또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과 또 모든 화덕, 떡반죽 그릇에 들어갑니다. 모든 먹거리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개구리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하는데 이 개구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애굽인들의 생활의 전 공간과 장소에 나타나서 생활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기본 생활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죠. 이는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에게까지 점차 이 징계에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관련된 모든 대상들에게 악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애굽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우상 종교의 허구성을 증명해 드러내시는 이적입니다.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독특한 요술로 소수의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개구리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근데 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면 개구리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실력이 있었다면 이 개구리들을 모두 쫓아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재앙을 흉내내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과 방법으로 수단을 삼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다 좋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애굽의 요술사들은 아론을 흉내내서 이적을 행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능력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힘 역시 마찬가지로 바른 원인과 목적과 결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식과 법에 맞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분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되자 바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 항복합니다. 예, 제발 개구리를 제거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바로의 진정한 참회와 돌이킴은 아닙니다. 예, 눈앞에 닥친 공경을 벗어나고자 임기응변으로 발언하고 흥정과 타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원어에 의하면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개구리를 없애주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다 뭐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다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데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듯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발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객을 전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그 인간의 그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예,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예, 숨을 쉴 여유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바로는 자신의 간청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명령하여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자 다시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또 완악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완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부터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땅에 티끌을 치자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 티끌이란 단어는요, 먼지, 재, 가루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피와 개구리 재앙은 사전에 경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재앙은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가 무엇인지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 곤충인데 다른 동물의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는 이 곤충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드기과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각닭이라고 해서 모기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머리털, 옷, 눈, 귀, 코 속에 들어가세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또 전염병들을 옮기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불순종으로 이제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만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고통이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세 번째 재앙을 흉내 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의 한계를 지닌 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지닌 힘의 한계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래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도 어떻게 합니까? 힘이 강력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들은 명확한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반드시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그 꿰임과 사단의 그 수략의 그 모든 그 방법적인 것에 그들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삶의 태도를 취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리는요, 이 개파리의 그 종류로 이 떼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으면서요, 이 병원교를 옮기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죠. 앞에 모든 그 이적들이 사용되었던 동사들이 행동하는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본문에 사용된 이제 동사 보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삼자에게 행동하게끔 이제 파리떼를 보내게끔 하는 그런 그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연 발생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 파리떼가 생겼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리 재앙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으로 이적의 횟수가 진행될수록 이 재앙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계속해서 그 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그 한계죠. 하지만 곧바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잘못과 실수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더 큰 거짓과 불의를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명령하고 계신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고센은 특별히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재앙을 면하고 있습니다. 고센을 제외한 모든 전 애굽의 이 파리떼 재앙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재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의 시간에 당신의 자녀를 세상과 구별하고 분리시키셔서 차이를 두고 대우하십니다. 이 복된 한날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심판의 날 그 심판을 면하시고 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는 이 축복된 이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